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인 십계명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십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이 안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새벽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번 기회를 타서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스케치하는 정도로 의미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이 수여된 시간 그리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준점을 놓자면 이런 거죠. 십계명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수여됐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수여됐습니까? 너무 쉬운 걸 물었죠? 출애굽 후입니다. 후와 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는 율법이 갖는 기능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십계명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율법은 조건절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아, 이거를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구나. 따라서 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십계명 자체가 조건절이 됩니다. 이걸 지켜야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구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시점이 출애굽 직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에 이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절이 아니란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절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중요한 기초의 매뉴얼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절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출애굽 직후에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여된 위치가 호렙산이에요.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임하죠. 이번 주간에 신명기서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과 불이 전혀 언밸런스인데 왜늘 짝하여 소개될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은 늘 성경 전체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늘이 불이 동행하여 나타나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오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불과 말씀이 늘 컨비네이션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그 자리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그 심판의 짐을 지셨다는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불과 말씀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그들이 배워서 광야에서 순종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모든 걸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들통난 게 하나 있죠. 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실력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생명과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한 호흡도 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광야에서 절실하게 겪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에 보면 아주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키워드죠.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 율법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어졌구나 해서 오늘은 1계명서부터 한 3계명까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설명이 가능할까 스케치하는 정도만 이해를 우선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전체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4계명까지는 전부 대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큰 첫 번째 토막입니다. 나머지 5계명서부터는 네 부분을 공경하라. 10계명까지 전부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것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전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이에 소중한 기초적 윤리들이죠. 그 윤리 하나하나마다 또 구속의 의미가 녹아져 있죠. 십계명은 크게 그렇게 두 토막으로 가늠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죠. 첫째는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접속구절이 하나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사랑으로 구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십계명 전체를 고르고 모아서 딱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계명으로 들어가세요. 자, 1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그 목사님은 이 십계명을 외우기 좋게 그래서 조 과정을 통해 말을 새롭게 만들었죠. 1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2, 뭐 이상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외우기 쉽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1절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지 마라.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오늘은 세 개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계명이 갖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원래 원문에는 오늘 번역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내 앞에 그 뜻입니다. 내 앞에. 누구 앞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초점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누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아주 선명한 가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어야 그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떠난 모든 인생은 사실 성경 딱 두 글자를 썼죠.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간단해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이게 1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2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 첫 번째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2계명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2절을 한번 7절을 8절을 볼까요? 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를 벌주는 것은 몇 대까지 줍니까? 3, 4대까지 줍니다. 그런데 복은 몇 대까지 줘요? 1000대까지 줘요. 이 표현이 뭘 뜻하죠? 벌 3, 4대까지 주면 5대까지 갈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3, 4대까지 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 주기로 작정하면 2대가 지나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4대쯤 가면 종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3, 4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1000대까지. 1000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둘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 8절. 너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며칠 전에도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 군데만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에도 보면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동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사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앞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 짓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자기를 위해서인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뭘 한 겁니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자체가 세월이 가면 우상으로 전락될 위험성을 익히 알고 계신 까닭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말에 조카네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근데 마침 올해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조카예요. 너 이번에 어느 과 지원했냐? 조속과 지원했는데요. 미대 조속과. 조속과가 뭡니까? 뭐 만들고 조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벼락을 쳤대요. 야, 이놈아, 그 우상단지 만드는 과에 뭐하러 지원을 했냐고. 조금 그 돌쇠같이 그 순진한 발상이죠.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그래서 무슨 창작의 예술성까지를 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을 하나 내는데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을 명령합니다. 나중에 그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의 그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이 후에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자, 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재직 시에 개혁 운동을 하는 겁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뭐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 했죠?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형식에 불과한 상징에 불과한 그것을 제단에다 놓고 뭐하고 있었어요? 분향하며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것이 개혁되어지는데 그 느후 사단이라는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노조각. 이것은 말 그대로 쇠붙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나 가치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노조각만 남았는데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캐도릭의 미사를 참석해 본 기억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캐도릭의 그 제사는 굉장히 형식이 많고 또 뭐 이렇게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 내용물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사를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마틴 루터는 그런 캐도릭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조금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불길이 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마틴 루터는 어디에도 캐도릭 공동체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원형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설명들입니다. 그 전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가치로 돌아갑시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캐도릭의 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를 뭐라고 하냐면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리폼드 처치. 리폼드라는 게 뭐예요? 리뉴얼한다. 다시 갱신하고 개혁한다 그 말이에요. 리폼드라는 말이.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자꾸 문화가 생겨요. 역사의 이끼가 쌓아지면서 비본질적인 문화들이 진리의 자리를 밀어제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붙들고 있어요? 형식과 비본질적인 문화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으로 오해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준엄하게 지적을 받았던 초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집단이었어요. 원래 출발의 의도가 바리새인은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전부 망한다. 그래서 우리라도 좀 구별하자 해서 파리세인이라는 거, 파리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의도가 좋았죠.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나가지고 그 율법의 껍질만 붙들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 나쁜 놈,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 형식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이 바리새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서기관.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의미나 본질이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그 껍질, 비본질적인 문화만 붙들고 그것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제 우리 3.1교회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교회지만은 일반 전통적인 교회를 가보면요, 그 선배들이 남겼던 문화라는 유산, 이것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큰일 나죠. 피아노는 늘 여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피아노 딴 데 옮기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매일 10cm씩 옮겼대요. 눈치 안 채게. 한 번은 피아노를 들여놓는데 이 까만 게 좀 우중충해요. 보기에도. 그래서 흰색 피아노를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더니 여기가 카바레냐고. 어이, 막 소리를 지르고. 흰색 피아노는 카바레에만 있는 겁니까? 난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색깔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건 예배 드리는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흰색 피아노를 오랫동안 이제 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뭐라 하냐면, 깨끗하고 보기 좋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이든 어떻고 검은색이든 어떻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가운을 벗으면 어떻고 입으면 어때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담긴 그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실현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1계명.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2계명,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어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입니다.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 대상이 누군가? 2계명은 방법. 3계명은 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밭을 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일부만 바쳤어요. 일부만. 근데 그 일로 부부가 죽어나가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갖는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종교에 익숙해지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켠에 무엇이 상실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감이 상실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죠. 황당하죠. 남의 돈 훔쳐서 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밥 팔아서 그중에 일부를 다는 약속대로 안 냈더라도 일부를 낸 건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죽어져 나가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앞으로 탄생될 이런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외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많이 상실했어요.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외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메시지 속에는 그 핵심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 계명이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떻게 순종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새내기 캠프와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개인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